제173장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일로 보이는 참새 한 마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분은 작은 참새에게마저도 그분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이 있는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창조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의 확실한 계획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므로 창조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학은 구속이 창조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을 목표 삼는 것이고 구속은 단지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해받은 계획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속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하나의 계획을 이루려고 생각하셨지만 어떤 일들이 들어옴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구속은 곧 그것을 하나님의 원초의 원하심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말하고 9절은 그 뜻의 비밀, 곧 그 기쁘심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11절은 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라고 말하며 3장 11절에서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자신에 따라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3장에서는 이 동일한 계획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영원으로 돌아가서 그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태초에 자신 안에서 아주 정확한 일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확정된 계획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 안에서 그분의 아들과 하나의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아들이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이 목적을 위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이 우주 가운데서 총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본성 가운데의 본질은 그분 자신이 피조물 가운데서 표현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만족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미술가는 작품 중에서 자신의 예술을 표현해내지 못하면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음악가는 반드시 자신의 혼 안에 있는 음악을 나타내어야 하고 기술자는 자신의 자질과 천성에 맞는 설계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창조주는 반드시 창조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므로 단지 생명이 없는 사물을 창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자신에 대해 반응하는 생물을 창조하셔야 하므로 이런 생물은 자유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두 부류의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유의지를 가진 생물을 창조하실 때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피조물은 그들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리는 영인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예지로 일부의 천사가 배반하고 천사장이 그분의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배반은 피조물의 의지가 높여짐으로써 피조되지 않은 분의 의지를 반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이 말한 수많은 내가 하리라를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입에 한마디로 가볍게 그분의 모든 원수를 회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보다 못한 능력을 그렇게 회멸하신다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은 자유의지를 가진 또 다른 피조물을 이끌어 그들의 의지가 그분의 뜻과 연합하고 그분과 협력함으로 그 배반의 의지를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오신 것은 사탄이 행한 것을 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피조된 후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그 동산에 놓였습니다. 지키다는 원문에서 방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침범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서 그를 처리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이런 상황을 처리할 권위를 가진 위치에 놓였습니다. 사탄의 배반은 우주 전체를 만졌으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여기는 원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정결케 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배반한 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도의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처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온 우주에서 여전히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탄은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노선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도록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속임으로 인해 그는 많은 손실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활동 범위가 전에는 제한되지 않았지만 오늘에는 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의 순종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분의 심판을 선고하여 그의 범위를 땅에 국한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그의 배반에 가입하도록 획책했지만 과정에서 그가 사람과 관련되므로 이 문제는 땅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신 판결입니다. 그의 활동의 범위는 땅이며 그의 음식은 흙으로서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사람 안에 불어넣으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는 데 쓴 재료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항복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대적은 사람, 즉 흙의 성분으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명해졌습니다. 그는 그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에게 입장을 주고 또한 그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합법적으로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바로 사탄이 설 수 있는 근거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공언하는 권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입장을 제거하심으로 사람에 대한 그의 합법적인 권리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로 우리 안의 모든 육체의 성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도구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고 또한 사람을 위해서 성취됩니다. 사람은 원수의 공작을 회멸해야 할 뿐 아니라 이 회멸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을 보내어 어떤 물건을 가져오게 하고서 그가 가져온 물건을 그에게 주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가 있고 사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습니다. 대다수의 신학자가 이 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정과 구속을 함께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상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그분은 선택하시고 그들이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 안에서 그분의 아들을 모든 천사들의 머리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 곧 사람의 머리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육신을 가진 실제 사람이 되셔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단체적인 사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개인적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교회를 더할 때 단체적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피조되었을 당시에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했지만 아직 온전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분의 아들과 연합함으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있는 에덴 동산 가운데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그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것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바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다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독립적인 판단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주 가운데서 오직 한 분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를 미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담이 이러했습니다. 그는 완전했지만 아직 미개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사람의 면에서 개화되었고 자신을 발전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함으로 완전히 개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복음을 전파할 때 당신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은 죄와 무관합니다. 심지어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아도 단지 자신의 천연적인 지혜를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킨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사람의 면만 온전케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람인 것만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자면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적으로 연합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의지와 거룩한 의지와의 연합을 통해 배반의 의지를 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계획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연합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탄과 연합함으로 두 피조물의 의지가 연합되어 피조되지 않은 분의 의지를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국면을 처리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방면에서 참 사람이시지만 마치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근원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의 신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본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뜻에 완전히 부합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그분의 영원한 계획의 도구와 그릇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둘 다이십니다. 땅에서 오직 이 의지만이 하늘의 뜻과 완전히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대면하시고 있는 상황을 감상하면 할수록 그분의 이루신 것을 더욱 감상하게 됩니다. 배반의 의지를 제거함, 죄의 문제를 처리함, 생명을 분배함,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 세 가지 일이 한 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은 단지 보수하는 사역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단지 속죄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구속 외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은 속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곳의 구절에서 다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속죄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는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의 생명이 침례, 곧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해방되기를 바라시는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을 말할 때 그것은 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피 흘림의 문제가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적으로 뼈와 살의 문제이지 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31절의 그림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사용된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뼈입니다. 아담의 뼈는 하와의 생명의 근거입니다. 하와는 그의 뼈로 건축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처리받아야 할 죄가 아직 없었기에 속죄가 필요 없었고 그것은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잠들면 죄와 무관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살입니다. 사람이 뼈는 먹을 수 없지만 살은 먹을 수 있습니다. 살은 이미 우리에게 나누어 준 바 된 신성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분길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살을 먹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며 피는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신성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뼈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는 당연히 바울이 사용한 그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취한 것으로서 이 옆구리는 주님의 찔리신 옆구리를 예표하며 여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속죄의 면을 말하고 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속죄의 면이 아닌 면을 말합니다.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안의 물로 끊임없이 정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정결케 될 수 없으며 재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하십니다. 피는 나의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피가 하나님 앞에서 이를 옳게 놓음으로 나의 양심은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는 밖에 있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피는 믿는 이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믿는 이는 집안에 있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죄를 위한 방면이 아닌 면을 대표하며 그것은 생명을 해방한 면입니다. 이 죽음은 죄의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사탄은 죄와 자아를 통해 사람을 이중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의 참소의 근거이며 우리의 육체는 그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근거지입니다. 피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피는 원수의 모든 대적함에 대한 회답입니다. 피는 하나님으로 정당하게 우리 편에 서시게 하기 때문에 사탄을 이겼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피는 사탄의 모든 참소하는 근거를 제거함으로 사탄의 능력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관적인 면에서 십자가는 육체를 처리함으로 사탄의 능력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근거인 것처럼 육체는 그가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근거입니다.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며 십자가는 속죄를 위한 면이 아닙니다. 피는 죄를 처리하며 십자가는 자아를 처리합니다. 육체는 정결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는 육체를 정결케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것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피는 대신함을 말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연합을 말하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죽음에서 그분과 연합했을 뿐 아니라 또한 부활에서도 그분과 연합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들어가셨을 때 음부의 모든 권세가 그분의 부활을 방해했습니다. 사탄의 최대의 능력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넘어설 때 그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탄의 역량이 만질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할 때만이 사탄은 우리 몸에서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 안의 천연적인 생명은 항상 사탄의 영향을 받지만 부활의 생명은 절대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천성적으로 얼마나 인내할 수 있든지 간에 결국 원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 천성적으로 가장 인내할 수 없다 해도 그리스도가 분배하는 인내를 의지한다면 어떤 시험도 인내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평소의 상황에서는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지만 만약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몸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의지하면 사탄이 그 안에 부활 생명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대적을 이긴 이김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여지심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것이며 또한 법적인 면에서 이미 교회를 위해 성취한 승리는 반드시 그분의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교회 안에 조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법적인 면에서 사탄을 처리하셨지만 그분은 모든 대적이 그분의 발등상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는 이미 회멸되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패배당한 원수라는 사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지만 그분의 승리의 사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그의 왕국을 위해 백성을 얻어야 하며 백성의 증가는 바로 그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원수의 영토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승리를 구합니까? 왜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구합니까? 우리가 충분히 장비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분과 동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리와 은사는 보배로운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커다란 목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동역에 제한받아 그분의 목적을 완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위치상으로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완성하신 역사가 실제화되도록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을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할 위임을 받았습니다.